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더 행복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이어질 거예요. 앞에 잠깐 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거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평소보다 좀 짧을 거고요. 이 세 가지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할 순서는 크리스마스 행사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시고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드신 다음에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카드 쓰실 거예요. 누구한테? 엄청 낯간지러운 거 하잖아요. 가끔 예수님한테 카드 쓰실 거예요. 이 냉기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알아요? 생일 얘기 먼저 합시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아, 너 태어났구나. 44년 전에. 아, 너에게 참 좋은 일이구나. 축하해. 너 태어나서 참 다행이네. 우리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제가 43년 전에 태어났다는 그 팩트에 대해서 다행이다, 네가 태어나서. Good for you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있어서 내가 좋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생일 축하했는데 올해 안 친해졌잖아요. 그럼 난 더 이상 그를 축하하지 않아요. 그렇죠? 올해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뭐예요? 올해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에게 있어서 좋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는 건 객관적이기보다는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적이기보다는 관계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에는 조금 더 객관적인 걸 접근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2000년의 그 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12월 25일은 그런 날은 아니에요. 심지어 이날 태어나시지도 않았잖아. 호적이지 당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날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팩트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생일을 치르는, 생일을 기억하는 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신 게 뭐냐면 아, 네가 태어나서 기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일 카드 쓸 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써보신 적 있어요? 네가 30년 전에 태어나서 난 참 기쁘다. 그 말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올해 네가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어떤 내 곁에 있어서 기뻐. 이걸 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왜요? 왜 남의 생일 파티 와서 여러분들끼리 놀다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되게 따뜻하게 느꼈어요. 수경이가 쿠키를 구워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바깥에 다과가 마련되는데 그 한가운데 검은색 이렇게 이쁘게 포장된 쿠키가 수경이 쿠키예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절반 정도가 제조 과정에서 불탔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데 난 미국 교회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우선 크리스마스라 제가 쿠키를 구워왔어요. 근데 너무 이런 거 처음 겪어봐서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진영이는 카드 써왔어요. 카드를 하나하나 직접 그렸대요. 그래서 직접 카드를 그려서 한 7장? 세로원들 거 이렇게 그려왔나 봐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조금 놀랐나 봐요. 아, 목사님, 제가 송구영신 때 목사님 건 드리겠다고 시간이 미처 모자랐다고 해서 아니, 7장 쓸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시간이 없었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것도 되게 따뜻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선물을 주고요. 아이들이 제일 좋죠. 저희 아이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끼리 그렇게 기뻐하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우리끼리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한테 요 낯간지러운 몇 분을 해야 우리가 이 파티에서 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내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 메모장에 카톡처럼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예수님, 올 한 해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분이셔서 되게 되게 감사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좋아요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런 거 하세요. 여러분 생일 카드는 포멀하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예수님 사실 생일이시지만 저랑 요즘에 이런 관계는 아닌 건 아시죠? 뭐 이런다는 그 사촌 섭섭 이런 거. 생일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우리 한번 해봅시다. 유연아 이쯤 되면 넌 셋이니까 니껄 쓸 게 아니라 반주를 해줘야지. 난 네가 와 있을 줄 알았어. 미안해요.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좀 쳐줘. 네, 크리스마스적인 걸로다가. 응? 고마워요.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저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있다는 걸 좋은 걸 잊고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님이 계속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예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수님과 제가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밀린 얘기 하실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 제가 요래서 좀 섭섭하셨겠지만 제 입장에는 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시죠? 이런. 그쵸? 여러분, 가끔 인사치레처럼 생일날 오는 카톡 하나, 목사님 그동안 참 감사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목사님 계속 좋아요, 전 이런 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생일날 친구들이 오는 문자 하나, 아 생일 축하해, 네가 이러해서 나 참 고마워, 우리 내년도 잘 지내자 라는 이야기들 참 좋지 않습니까? 그쵸?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진심이 깊게 안 담기더라도 분명히 그래도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긴 그 문자 하나, 여러분들 예수님 반가워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낸다라고 내 메모장에 적어놓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받으시는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 영원한 분이시고 뭐 성자이시고 교리적인 거 빼고 예수님에게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예수님한테도 좀 특별한 경험이셨겠죠? 그 특별한 경험의 날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쁩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쁩니다. 예수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으셔서 예수님에게,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하십니다. 원래 생일은 그런 거잖아요. 원래 생일은 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좀 위해하신 마음으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들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서 좋아요. 많이 적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생일 카드를 쓰다 보면 내가 요즘에 잊고 지냈지만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소중하지, 이 사람 참 고맙다, 우리 다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가진 않죠. 우리가 일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당연해지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매번 고마운 사이는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특별한 날은 좀 더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크리스마스적인 노래보다, 크리스마스적인 어떤 메시지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생일 카드 하나 하나님 앞에 보내는, 예수님께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기록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문자폭탄처럼 예수님 저 예수님한테 이래요 저래요 라고 기록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그 마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적으셨으면 우리 그거 갖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쭉 읽어내려 가시면서, 전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적으신 내용을 쭉 보시면서 입으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육성으로 고백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신 내용 함께 예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지금 기록한 진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기록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기록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진심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진심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내가 일상에서 잊고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들의 진심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이들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중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일상에서 잊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에 제가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생일을 다시 한번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소중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제 삶에 더욱더 품을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작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저의 사랑의 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텐데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느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힘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듣고요.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성찬식이 있을 터인데 순서마다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중심 메시지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니까 한번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해 볼 텐데 요셉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생애를 살아갔죠? 요셉은 어릴 적에부터 아마도 목수 계열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목수, 목공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는 상황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었죠. 아이를 가진 여자를 결혼 상대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여자랑 결혼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고 키웠고요.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 자기 아이들도 태어나서 그 가정을 자기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목수 일을 하며 그 가정을 부양하는 데 평생을 썼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베드로처럼 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뭐 대단한 삶을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평생 그 목공 나무와 톱과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요셉은요. 마리아처럼 와 내가 언약으로 받은 아이가 정말 메시아였고 세상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구나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아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을 기회도 없이 그냥 아이가 청소년기 시절에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대단한 영적 사역을 감당한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게 벌어진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설명하려면 그저 한마디 가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운 결혼을 해서 그 아이까지 내 아이로 생각하고 이 가정을 부양하느라 평생 열심히 목수로 살다가 어느 날 너무 과로를 하셨는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몇 년이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겠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특별하게 어려웠던지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거예요. 어려웠긴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겠죠. 내가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한 건 이게 드러나면 그 여자가 살해당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지 그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라고 데리고 오라라고 하시죠. 그때도 마음이 썩 좋았을까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들 있을 텐데 요셉도 있었을 거고요. 알콩달콩 자기가 꿈꾸는 삶이 있었을 텐데 신혼의 꿈이요. 그렇죠? 근데 그 신혼의 출발을 산모와 함께 그렇죠? 이 여자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게 자기 첫 몇 년이 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그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실수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건 마음 문제였고 더 큰 어려움도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 있을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됐잖아요. 자기가 원래 갈릴리에서 했으면 그래도 집에서 산모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베들레헴에서 출산하는 바람에 마구간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아이가 아니고를 떠나서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불편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를 왕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어디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렇죠? 이집트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갈릴리를 떠나왔을 때 몇 달 짐을 싸고 왔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갔다 올 몇 개월 짐을 싸고 집에서 출발했을 텐데 갑자기 그 정도 짐만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도 웬만한 가재도구도 다 갈릴리에 내버려둔 채로 갑자기 이집트라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살아본 적 없는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민 결정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갑자기 이렇게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 정말 어려웠겠다.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가재도구도 집도 없이 낯선 나라에서 이 정말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그 산모를 부양하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야, 그 3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그가 생계를 감당했을까. 그때 한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 넌 이집트에서 아이 딸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문득 하나가 떠올랐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황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구나.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계 때문에 고단하진 않았겠다. 하나님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자랑하시면서 그걸 썼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부모가 썼던 것 같은데 요 시기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요긴하게.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관계적으로 되게 어려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요셉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3년 뒤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정을 부양하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첫 번째는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되게 어려운 일 한두 번은 꼭 있잖아요. 그런 일 없이 살면 평탄한 거죠. 평범한 게 아니지. 한두 번 정도는 마음고생할 일이랑 몸고생할 일이 한두 번 정도는 있는데 그런 패키지까지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봅시다. 첫 번째로 좀 이따 돌아오긴 할 건데. 그럼 요셉은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사회적 삶이 평범했다고 해서 그가 이 평범이라는 단어와 갖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니죠. 요셉은 한 단계가 더 있죠.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평범했다는 걸 느끼면 아, 요셉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별거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요. 베드로는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다윗도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요셉 같은 사람은 좀 평범해 보여. 이건 별로 좀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만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향성이 있으면요. 이런 사람도 되게 평범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되게 별거 아닌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 다윗같이 깊이가 있었으나 다윗처럼 되지 못했던 그쵸? 그쵸? 그리고 야고보 같은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일찍 순교한. 그리고 이 요셉 같은 사람. 마리아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일찍 역사 현장에서 은퇴한, 퇴장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못하지 않잖아요. 더 위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만 보고는 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우리 가운데 되게 큰 축복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영적 성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만 보면, 베드로만 보면, 그렇죠? 구약의 요셉만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쓰시는 것과 그 사람의 영적 성취와 그 사람의 사회적 성취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평범했어요. 근데 요셉은 대단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은요, 놀랍도록 닮아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서 닮아있어요?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닮아있어요. 성경에선 계속 하나님께 현몽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좀 치사하시, 전 이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리아한테는 가브리엘이 직접 나타났거든. 요셉은 꿈을 꿨어요. 격떨어지게. 나는 그게 항상 좀 그렇더라고. 마리아한테는 직접 쏘시고. 어떤 게 더 확 와요. 내가 딱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맨정신인데 앞에 가브엘이 나타나라는 거랑, 와, 내가 뭐 하나님을 막 만나서 근데 딱 깨보니까 꿈이야. 좀 이게 격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게 뭐 요셉은 꿈을 꿨어요. 좀 아쉬워요, 저는. 얘한테 좀 가주시지. 하여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에요. 여기서 꿈을 꿨다는 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 꿈을 꿨다는 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꿈! 단지. 이 꿈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이 직접 왔건 꿈을 꿨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 내가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가졌대. 그럼 헤어져야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 그 여자를 데려오라 라는 메시지를 주셔도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셉이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이를 가졌어. 뭐 여자 입장이시면은 여러분들 결혼하려는 그 남자가 애가 있대.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리아보다 3배 괜찮으로 당장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런 여자가 나타날 거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던가 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죠. 그렇죠? 마리아랑 결혼하라, 이 메시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메시지가 올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 저는 약간 신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건 안 되겠는데. 제가 다른 식으로 내가 직장 가서 사역을 할 테니까. 우린 보내느라 듣지 못해요. 두 번째, 우린 메시지가 오면 평가합니다. 들으나 행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는 아마도 나를 성공적이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메시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아니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안 행복하잖아요. 제가 그 여자랑 그렇게 결혼하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이집트로 제가 도망가는 건 너무 제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시지를 평가하죠.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평가하느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건 그냥 꿈을 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면요, 그 메시지를 받고요, 그 메시지가 내 이해관계 충돌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이집트로 이민 가고 싶지 않고, 이제는 3년 정도 이집트에서 정착해서 살만한데 갈릴리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소명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로 그 인생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구약의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요셉이 왜 의미 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아니죠. 그가 꿈을 꾸었고 그 자기의 현실의 꿈과 멀어지는데도 여전히 그 꿈이 이루어질 걸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요셉의, 구약의 요셉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을 뿐 똑같은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이 자기 현실과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꿈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이게 요셉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 요셉이 그렇게 해서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 되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대로 했더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소명대로 한다는 건 하우에 대한 것이고, 그럼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왓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죠? 요셉은요, 소망의 보호자가 됩니다.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셉은 소망의 보호자가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하시려면요,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은요, 대부분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시, 소망은요, 우리에게 미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소망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찾아올 거라고 기대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소망은 어떻게 찾아올 거라고 기대합니까? 영적 소망은 되게 특별한 은혜로 찾아올 거라고 기도해요. 기이한 영적 계기로 찾아올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소망은 대부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불 가운데로 계시지 않고 소리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더라. 우리의 영적 소망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응답으로 찾아와요. 근데 그 세미한 응답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세미한 인상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의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소망이 그 보호 속에서 자라나죠. 이게 복음의 영적 특징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날개를 펼치며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지,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성탄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소망은 아이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한. 여러분들의 관계적 소망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은 좀 빨리, 여러분들 영적 소망 중에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너무 막 믿깁니까, 이게? 엄청 영적 체험이 있나요? 아니에요. 믿어줄까? 믿어볼까?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는 정말 작은, 정말 작은 걸로 찾아오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을 내가 소중히 보호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죠. 여러분, 이것만 그러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적 소망도 대부분 운명적 만남에서 찾아올 거라고 많이 생각하죠? 아니요, 우연한 만남에서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건강한 관계, 그것이 이성적인 관계이건 친구의 관계이건 영적 동반자의 관계이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소울메이트다? 너무 마음에 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관계가 3개월, 6개월, 1년 갔을 때, 그때도 대부분은 실망하지 않아요? 대부분 소울메이트다, 너무 괜찮다는 건요, 과대평가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면만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적 소망은 대부분 작은 관계로 찾아와요. 그렇죠? 우연한 관계로 찾아와요. 근데 거기에 소망이 담겨 있을 때, 그 소망을 내가 소중히 지킬 때, 그 소망의 보호자가 될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성장하죠. 여러분의 사회적 소망도요, 여회적 사회적 소망도 되게 특별한 기회로 찾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소망이 특별한 기회로 찾아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정말 신랄 같은 기회로 찾아올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대단히 특별한 헌신과 결단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내 안에 생겨난 작은 이타심, 내 안에 생겨난 작은 사명감 같은 걸 소중히 여길 때, 내 안에 생겨난 그 작은 생각, 작은 마음을 내가 소중히 여길 때 내 안에 진정으로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소망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소망의 보호자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갓난아이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아이가 어린이가 되게, 그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게, 그 청소년이 청년이 되게 요셉이 그 아이의 그늘막이 되어주셔서 그 아이를 지켜줍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 먹이는 걸로 지키고요. 그 아이의 생명이 위협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이집트까지 탈출하고 자기의 불편을 감내함으로 지키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스스로 기억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지키고요. 그렇죠? 그 아이가 메시아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요셉은 묵묵히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키는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전 마리아만큼, 마리아보다도 요셉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때 그 약속이 뭐였어요? 정말 다윗의 육체적인 아들이 메시아가 됩니까? 아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 이 메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다윗 가문이, 수백 년 동안 다윗 가문이 들었던 그 약속은요, 누구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요셉이 이 대단한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걸로 성취된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망의 보호자였어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결론으로 가죠. 적용하면서 우리 마무리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올해는 한 해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1월 1일이에요. 물론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는 송구영신 때 저희가 나누어지겠죠. 하지만 오늘 그래도 마지막 주이니까 간단 한 가지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회적 삶을 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올 한 해 했는데 해놓은 게 없네. 이 정도네. 올해도 내가 이런 직장에, 올해도 내가 아직 결혼을, 내가 올해를 살았는데 돈은 없고, 늘어난 건 주름 뭐 이런 거고, 나이 뭐 이런 거. 전 내년에 44세예요. 정말 난 곧 죽을지도 몰라. 난 44세야. 상상도 안 해봤어, 44세. 여러분들의 사회적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리하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럼 요셉같이 대단한 사람도 별풍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평가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태는 여러분들의 삶의 포장지예요. 여러분, 포장지를 깨끗하게 든든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릇을 깨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사회적인 위치, 내 상태, 내 외형을 가지고 나를 규정한 것을 멈추셔야 돼요. 내가 내 사회적 위치, 형태, 상태를 갖고 나를 규정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좋아진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억울한 거죠.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그걸로 규정하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소망의 보호자가 되는 역할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할 메시지만 많아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평가하며 자기가 그것이 곧 자기의 의미인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걸어 나오셔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한 것을 멈추십시오. 사실 성경을 읽어도 요셉 같은 사람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걸 멈추세요. 그게 얼마나 왜곡된 시선인지 아셔야 돼요. 요셉이 별로예요? 이 사람이 별풍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이게 다윗의 연상이 이 사람으로 구현됐는데 그럼 뭐해? 맨날 출근하고 3D 업종에 목수일 하다가 일찍 죽었다며? 어? 그 사람은 목수일이 자기한테 제일 재밌는 일이었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대? 성공했대? 돈 많이 받았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지 가족 벌어먹이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거잖아. 얘 세상 불쌍한 사람이다. 야. 요셉이. 여러분들 그 시선이 얼마나 왜곡된 시선인지. 성경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시선을 꺾으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 연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상황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내가 멈추게 하시고 내 영혼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달라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묵지 못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세요. 꿈꾼 사람이 되라고 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저는 이런 걸 기대하고 이런 걸 소망하고 내 욕심을 포장하는 게 마치 꿈꾸는 것인 것처럼 요즘에 세상에서 꿈꾸는 사람을 보면 자기 욕심을 포장하는 게 무슨 꿈이라고 얘기하던데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많이 갖고 자기 욕심을 포장하는 게 왜 꿈이야 언제부터 꿈이 그렇게 초라해졌어요 꿈이란 단어는 그런데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꿈이란 단어는 소망에 연결돼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고 꺾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1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고요. 듣는 메시지도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3번은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현저한 환경으로 오지 않는 이 아이 같은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이딴 건 됐고 완성품을 보내란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을 가장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이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요셉에게처럼 소명을 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 소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소명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게 당장 내 직업이나 당장 내 삶의 패턴이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시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소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꿈꾸는 사람이 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상황의 올무에서 벗어나와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 더 넓은 이야기, 더 깊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린 요셉에게 빚진 자예요. 왜요? 요셉이 예수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카드 쓰고 그러잖아, 그치? 우린 요셉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의 소망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보호하세요. 아끼세요. 지키세요. 아이를 기르듯.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 아기를 기르는. 예수님이 유난히 뭐 그랬을까? 예수님은 안 울어, 막. 예수님은 1세인데 26개월, 20개월인데 안 울어. 그리고 저기 마리아 식사 시간인데 이랬을까? 예수님이 5세인데 막 아무런 장난도 안 쳐. 그래서 너 뭐하니? 했더니 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러셨을까? 전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난 떨면서 크셨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일찌감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선지자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왜 저래?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동네에서 조용히 어울리고 사셨나 봐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조용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6세, 7세 때부터 뒤에 후광이 비치면서 마을을 걸어갔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아유, 예수님 갑자기 무슨 상궁 뭐 이런 사람들처럼 내시 상궁처럼 왕자님을 맡아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 기침하셨습니까? 이러고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치고 아프기도 하고 길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있는 작은 소망, 하지만 구원의 그 소망, 내 영혼의 소망,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관계의 소망, 사소한 인연으로 찾아온 내 가운데 삶의 소망, 내게 정말 신랄 같은 기회 같은 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소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어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어떤 가치관으로 세우신 그 작은 소망들을 내가 아끼셔야 돼요. 소중하게.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걸 아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겨요. 왜요? 예수 나셨다. 와, 구원의 왕, 영광의 왕이 오셨다. 막 우리는 난리 났어요. 그렇죠? 근데 애는 뭐 하고 있어요? 엥엥엥 이러고 있죠.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 33년 뒤에 이루어져요. 근데 벌써부터 난리야. 그게 소망의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난리 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난리 치는 사람이 이거 좋잖아요. 애는 이러고 그래 예수가 왕이 나셨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뭐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와서 전우자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국전을 외치시고 막 그 다음에 응애를 하셨다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예, 우리는 좀 그쪽보다는 약간 아우라가 좀 약해. 못 그랬어. 한자도 모르시고 천상천하 유아국전도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왕이 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작은 그 소망을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지키는 힘이 될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생에 주신 그 은혜의 소망, 관계의 소망, 삶의 소망, 사명의 소망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일의 출발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서서 여러분들도 그 위대한 것에 작은 출발점에 서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요셉처럼 그 소망을 소중히 여기며 갖고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환경적인 것에 매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유치가 여러분들의 정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셉 같은 사람은 전혀 안 부럽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별거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 삶의 상황에 매여있는 것에서 자유해지게 하시고 제가 눈을 떠서 내게 주신 작은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며 내 것을 지켜나가도록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소망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면 내 소망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들만 생각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주시는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아버지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기 위해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에게 주신 소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 하나님이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이 아이 같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헤롯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삶의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곤비하고 피곤하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그를 지키는 그 요셉처럼 내가 내게 주어진 소망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소망을 잘 보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을 지키고 보호함을 알며마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가 이루신 걸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할 텐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죄사하셨네. 우리 이 찬양하고 성찬을 나눌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셨고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제 성찬을 나눌 텐데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하셨는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삽니다. 이 고백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오신